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으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음이라.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직후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했듯이 출애굽 2세대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요단강으로부터 돌 열두를 취해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 목적은 둘입니다.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첫째, 후일의 자손들이 물으면은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둘째, 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단강 서편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과 지중해 해변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쌓이고 전의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산지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 가나안 평지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일곱 족속의 모든 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고 간담이 다 녹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두렵고 떨려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당시 가나안 땅에 흔히 있었던 딱딱하고 얇은 예리한 바위 조각으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할례를 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순종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한 곳을 기록하는데 기브옷 할랄롯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기브옷 할랄롯에서. 이것이 원어 표현이고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모든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입니다. 기브옷 할랄롯 원어의 의미는 포피의 언덕입니다. 포피의 언덕. 할례를 행하며 잘라낸 그 포피들이 너무나 높게 쌓여서 언덕을 이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 포피를 잘라낸 곳이 언덕이었다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개역성경은 의역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니라고 번역합니다. 포피의 언덕이건 할례산이건 어떻게 명명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을 그렇게 명했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4, 5절에서 여호수아가 왜 할례를 행했는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길에서 죽었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군사, 20세 이상 된 남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군사로 징집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노중에서 태어난 자들은 출애굽 2세대 아니면 광야 1세대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왜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소멸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맹세하셨다고 하는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며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이제는 맹세하면서 너희는 못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멸절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멸절되었다, 소멸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어서 왜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출애굽 1세대를 잇게 하신 이 광야 1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시고 따라서 내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데 그 믿음의 표현이 몸에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출애굽 2세대가 여호와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3, 4일이 지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이방 민족들로부터 받았던 온갖 멸시와 조롱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다가 다 엎드러진 것, 그것을 보고 애굽 백성들이 조롱하고 멸시한 것, 그것이 다 지나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해서 모든 좋은 곳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예전 애굽에서 살 때는 평생 노예로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의 성읍이 있고 내 자신이 살 집이 있고 내 자신의 밭과 내 자신의 과수원이 있는 곳에서 복되게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길갈은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써 굴러가게 하셨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높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거는 따놓은 당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설교 제목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설교 제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다고 하시고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동반되지 않은 육신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 청종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할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에서 끊쳐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붙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 또한 우리 성화되어가는 것이 느린 것을 아시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데 따라서 어떤 진리든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여러 곳을 다 동시에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한 군데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그것을 붙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경고한 대로 무식한 자들, 심지가 없는 자들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촉구했습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발 자라가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기에 망했다고 말씀하시고 망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열심으로 섬겼기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 이것처럼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맙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언약은 너와 너 대대 후손과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손도 대대로 지키도록 너는 자녀가 출가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 뒤로 몇 절 뒤로 가서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의 포피를 베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이렇게 역사합니다.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그래서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는 아기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종이건 자유자건 아브라함의 자녀건 외국인이건 아브라함 집에 속한 사람은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전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간수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를 하자 감옥 간수가 세례를 받고 그 집 모든 식구들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 뭐가 뭔지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일부 침례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유아 세례 주는 것 전혀 비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규례는 주변 이방 민족들의 할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생활에서의 위생을 위해서 할례받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할례를 받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체적인 언약의 외적인 가시적인 표지로서 할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할례에 관한 구체적인 성경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의미하시는 할례가 어떤 할례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5경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10장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마음을 도려내라고 너희의 깍박 그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 부분을 도려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뻣뻣한 불순종하는 목을 숙여서 겸손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5경서부터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가서를 보고 또 선지서를 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탄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생식기에 포피만 베지 말고 그것이 상징하는 마음의 포피를 베라. 그러므로서 진정 나에게 속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외적인 할례만 있고 외적인 할례가 상징하는 정작 중요한 마음을 찢는 것이 너희에게는 없다. 따라서 너희는 지금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내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 백성에서 영원히 끊쳐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여기서 마음의 포피가 무엇인지 그 앞에서 밝힙니다. 그것은 내게 돌아오기 위하여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마음이 요요와 같이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인 할례는 부지런히 철저하게 행했지만은 내적인 할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나니 곧 내가 육신으로만 할례받은 모든 자들을 심판할 때라. 육신으로만 할례받은 모든 자를 심판할 때라.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라. 이 모든 나라들은 할례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온 집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여기 보면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저 밑에 에돔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모압, 그 위로 암몬 이런 나라들과 똑같다고 애굽과 똑같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모두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북이스라엘보다는 수천 배 낫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남유다 백성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성전을 섬기는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겠는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 진실을 예언해줬던 에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심각지 않은 양 고쳐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에레미야를 다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식을 명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 분명히 보면 내 언약 지키라고 그리고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받은 할례는 그건 무엇의 표지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평생 우리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이나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수많은 잡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 이거 본능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제 그러한 삶을 다 도려내고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인 생식기의 포피를 도려낸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인 영혼의 생명의 원천인 마음을 이제는 도려내겠다고 작정한 그런 그들의 결단의 표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강팍한 마음을 계속 도려내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을 때마다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계속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토요일 되면은 주보를 만들기 전에 꼭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제가 손 닿는 곳에 모든 때를 박박 밀어냅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사하고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내 때를 긁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항상 그릇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같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다고 우리의 청결한 성생활을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인이 되는 의식의 일부를 우리에게 치루라고 명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뜻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육신의 할례는 부지런히 행했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 때 그 훨씬 이전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원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다 지나갔습니다. 다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만나와 광야에서 샘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멸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건 당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건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로마서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질책의 말씀 로마서 자세히 보면서 여러 차례 묵상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같은 진리를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골로새서에서 곧 이어서 말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명령과 권면과 촉구에 순종해서 육체의 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는 우리의 본성, 이것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살을 찢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외우는 표현을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다시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모두 소멸되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억하기 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런데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고.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변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육신에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는 물세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분명히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서 분명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100%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나중에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외적인 부분은 있지만은 막상 있어야 되는 내적인 부분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변명할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임한 성령은 영원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게 되었고 영원히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 잘 압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할례를 행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상기시키시고 권면하시고 촉구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 죄의 싹쓴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권면해 가십니다.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유아 세례 받은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중고등학생 때 어른이 되어서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딴 데 있지 않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하나님 언약의 외적인 표지는 있지만은 내적인 증거가 없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느냐 하는 것,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은 성령의 권면과 권고를 우리는 계속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다. 참 번패스러운 일이로다. 주님 전에 나와서 섬기는 것, 이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 그 모든 크리스천들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성령의 풍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이걸 물리치지 않고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을 동력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게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투지,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즐거우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기쁘십니까?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평생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평생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으면 서로 등 두들겨주고 잘한다고 합니다.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건 나중에 중고등학생 때 받았건 정신 못 차리고 떠밀려서 받았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라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부지런히 끈질기게 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소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내 학위를 끝나게 해달라고 내 장사 잘되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실 수 있어도 왜냐하면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도만큼은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100% 보장된 기도입니다.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는 아예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은 고귀한 꿈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1번 기도 제목이 뭐에 돼야 되는가? 나 밥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면 밥 먹고 사는 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어렵고 부담으로 들리고 그래서 자꾸 불순종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은 이제는 기도 제1차적으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 시간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이거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는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상에서도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